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샛나라 하였으며
다 같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아멘. 예, 오늘 이삭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광명 시흥 땅이 굉장히 핫 이슈가 돼가지고 어제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 참석하고 오다가 택시기사 아저씨도 광명에 간다 그러니까 어휴 거기 그냥 땅값이 얼마나 솟았는지 뭐 부자들이 많다고 막 그래요. 이 온통 관심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비록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으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이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Man,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의 도성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땅의 개념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곤란해요. 자, 이 말씀을 받는 1차적 수신자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마지막 그 땅을 사모하고 가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믿음의 출발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이제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에게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그 26장에 1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어요?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이 흉년이 극심한 가뭄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놓고 그 땅에 듣도 보지 못한 흉년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가 밑줄 하나 그려야 될 것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밑줄을 좀 그시고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이 여러분과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첫 흉년이 들었을 때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참 그 죄를 짓고요, 참 창피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교훈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거의 한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보세요. 이 땅이 축복의 땅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보낸다고 하면은 아니 풍년을 주시고 보란 듯이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유독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우리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돈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살아갈 때 세상적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번영하고 잘 살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라고 자꾸 이렇게 공식화됩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 넓은 땅을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세계에도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고 번영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와 생각으로 들으셔야 되냐면은,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거는 철책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책을 흔들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네모 같은 그 나무를 앞에는 흰색 뒤에는 까만색 해서 앞에 근무자가 까만색으로 돌려놓으면 뒤에 근무자가 그 다음날 흰색으로 돌려놓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의 것들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어둠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역시 이삭 역시 어디로 갔다 했어요? 그랄로 갔습니다. 자, 그랄로 가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여기 맨 밑에 지역에 보면 여러분 왼쪽 지역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신혼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극심한 흉년이 와서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 땅으로. 여러분 왼쪽 위편에 보면 자 그랄 땅으로 가서 그 다음 순서가 어디입니까?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예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피하고, 그때 당시 애굽 땅이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부함과 강함과 축복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밑줄 하나 그셔야 될 것이 3절 초반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에 줄을 쫙 그으세요. 이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에 보면 명령형이에요. 너 그 땅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너가 생각하는 축복에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급작하게 이삭을 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축복임을 이야기합니다.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여기 진정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멘 하신 거예요? 진정한 복의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반절, 3절 하반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유기견 입양센터라는 곳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2시간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은 그 버려진 개들을 그쪽에 이제 더러운 걸 치우고 또 1시간은 버려진 개들과 함께 이렇게 짝을 맺어서 1시간 동안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 가서 개 종자 중에 그 다크 훈트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고 이게 납작한 개 훈트라는 종인데 아마 이 저를 보더니 아마 제일 어려운 녀석을 준 것 같아요. 쩍 주면서 이 녀석은 10분도 걷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살이 그냥 디릭디릭 쪄가지고요. 집안 거기 이제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내려놨는데 걷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아마 이제 유기견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겠죠. 마음 그 개도 상처도 있고 버려졌다는 어떤 느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밥만 먹고 살이 이제 너무 쪄서 뒤뚱뒤뚱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걷지 못하는 개를 안아다가 이제 동산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옆에 가면 거기다 이제 풀어놨는데 세상에 이 똥꼬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가. 그냥 몸 버티고 그러다가 한 10분 20분 씨름하다가 그래 네가 해라 그랬더니 좀 있으면 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지가 가자는 대로 가고 지가 쓰면 쓰는 대로 내가 서고 내가 개처럼 지 따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 갔더니 한 시간 걷은 것은 기적이라고 10분도 걷지 못했더니 개가 그러면서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참 그 개가 우리의 저의 모습과 같지 않았는가. 자, 인간의 모습이 참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 개가 말이에요 저를 이제 알고 저에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가자는 대로 가고 막 꼬랑지 흔들고 혓바닥하고 막 귀여운 짓 했으면 제가 입양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근데 절대 입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 저 똥꼬집 같은 저거.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기억하신가요?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었는데 아버지와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네 것 아니었냐? 여러분 이게 뭐죠? 관계입니다. 제가 이 유기견에서 봉사를 하면서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이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 여러 가지 각도로 쓰여 있는데 여기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복음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얘야 이제 내 아들과 딸로 내 모든 것이 내 것이거늘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뭐했다고요? 지켰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고집히거나 딴 길로 가거나 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 독일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족장들마다 이 글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믿음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이삭은요? 순종 떠오르죠. 그 다음에 야곱은요? 성화 이렇게 해서 각 족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따라올 지침을 주로 이 족장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참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또 하늘나라에서 이삭 만나면 또 굉장히 또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삭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요. 이삭의 축복을 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23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고 했어요?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오늘 본문, 선택한 본문으로 내려가시면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아멘 하지 말아도 아멘 할 분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1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만 하는 흉년의 때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말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길을 따를래 안 따를래 할 때 너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고 쫄딱 망하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복이에요. 성경에 번성하고 충만한 거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 물질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 고집과 네 멋대로 하나님 그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성경은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 14절 하반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우물을 막아버렸을까요? 왜 하필 우물일까요? 양을 뺏거나 소떼를 빼앗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대 사회, 지금 이 근동 사회에서 생존의 근원이에요. 식수,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개수가 중요합니다. 이 개수가 하나를 팔았을 때는 양을 뭐 몇백 마리 먹이고 두 개를 팔았을 때는 한 500명을 먹이고 세 개를 파면은 수천 마리를 먹이고 이게 힘의 상징이에요. 좀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물을 파서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게 뭐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우물을 팠고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우물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15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종들, 그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았습니다. 이게 뭐죠? 전면전 하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신지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센지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세, 2세 쭉 내려오는 거고, 여기 아비멜렉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만나죠. 그러나 이삭도 아비멜렉, 같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다른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는데,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뭐한즉?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지금 복의 개념이 뭐예요? 강성함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눈에 보이게 내 양떼가 많고 번성하면 배합하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복에 있게 되면 물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강성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이삭은 여기서 싸웠어야 됩니다. 맞붙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우물인데 네가 감히 이것을 탐내? 붙어서 쟁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여러분 이 떠남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 어려웠겠어요? 이 그랄 땅에서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입니다. 그 땅에 먹고 살아도 돼요. 떵떵거리면서. 많은 자손들을, 양떼들을 몰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삭이 떠날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해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밑줄 하나 그세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하는 두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 알고 아멘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물가에서 우물을 드셨던 분들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죠. 보통 우물을 어디다 팝니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그 우물을 먹고 거기서 두레박으로 퍼서 때로는 샤워도 하고 등목도 하고 막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수맥이 발견하기 쉬운 것은 많은 평야 같은 지역에 팝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어디를 팠다 했어요? 골짜기를 파서 팠더니 뭐가 얻어진 겁니까? 샘 근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밀리고 밀려서 참고 참아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 함께 하는 거. 아멘입니까? 밀려서 밀려서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그 골짜기에 물을 팠더니 세상에 거기서 샘 근원이 터지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수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 놀라운 고백에 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요. 삶의 시련이 또 찾아와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게 세상 사람의 논리죠. 강성은 배 아프니까 배 아프면 빼앗는 것입니다. 각종 법이나 힘을 통하여 빼앗는 거예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어요.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손 걷어붙이고 야 한판 해보자 이럴 것 같아요. 굉장히 짜증이 극심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아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았나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관세받고 밀려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기묘 포고 참을 만큼 참을 때까지 간 바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순종을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22절 말씀 보면 좋겠어요. 하반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밑줄을 그셔야 될 장면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비로소 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얻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땅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나의 인격이 갈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인격의 갈림과 갈림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의 지경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말이에요. 몇 사람이 계신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지혜도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노력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식을 넓혀주는 타이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삭은 갈등과 다툼으로 밀려나고 밀려나고 소위 쪼다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의 지경이 넓혀졌더라. 할렐루야. 이로써예요. 거기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간 곳이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지도상의 맨 밑에 이 부엘라 헤로이 위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라고 하는 단어는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7개의 우물을 팠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나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으로 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이삭은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밀려서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일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축복이죠. 본문 보세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다 같이요? 여러분 제 성경과 좀 다르네요. 거기서도 뭐 했다고요? 제 성경에는 신명나게 우물을 팠더라. 아니 파도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이 종들이 말이에요. 신명나게 파자, 우물 파자.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인데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아이 참 피곤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하여 또 왔느냐.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겠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가 갖고 있는 것이 힘의 근원이 우물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의 근원이 계좌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힘인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너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30평, 40평, 50평, 60평, 70평, 100평을 목표로 그것만으로 해서 살아갔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너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신실하고 정직한 너희들 백성을 내가 신뢰하여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축복의 대열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닌가요? 나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축복의 근원으로 샘이 터지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볼게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적으로 믿는데 이 광신적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열매 없이 믿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람직한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합당한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말을 하면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나 믿는다 하고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합당한 수단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처럼 다툼 있을 때 그냥 갈등으로 쌍심 지켜면서 다퉈서 이겨야 강성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광신사가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수일 동안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을 광신자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금요일날 오신 이민교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분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것.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장애인 선교단의 축구 감독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자가 우리나라 38선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카자흐스탄의 감독을 뿌리치고 북한에 지금 농아인들을 해서 감독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민교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직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에서 산다고 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순종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오늘 이삭이 비록 밀리고 밀리고 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사모하시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물질과 번영과 성공을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밀려서 팠더니 부엘세바의 축복을 경험하고, 밀려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백배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는 특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이 가슴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